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19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온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나니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그러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었으니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또 그러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었으니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넘겨보세요. 27절 곧 내 뒤에 오신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는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유단과 건너편 대단에서 일어난 일이냐.
아멘. 잘 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이시는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에 28절 말씀을 갖고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와 또 삶 속에서의 메인 것이 풀어지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의 임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배경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지 400년이나 지났어요. 소위 이것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소위 암흑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그들이 외국인의 식민지가 되었기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선지자가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암흑시대라고 표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을 혹독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 정치적 상황에도 암울해서 이미 나라가 멸망한 지 60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다만 유대인의 주인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바뀌었을 뿐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열망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메시아만이 자기들의 모든 세력에서 어때요? 구원해 줄 것이고 온 세계에 자신들의 위상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높여줄 것을 기대하고 바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400년의 침묵을 깨고 구약의 최고의 선지라 이끌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다?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엘리야의 권위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전파했을 때 유대 사회는 발칵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유대 종교 당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본부에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떠오른 해와 같이 이렇게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몰려왔던 겁니다. 그들 중에는 당대 유대인을 멸시를 받던 세리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듣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또 그에게 와서 뭐 했어요?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는 침례를 베푸는데 나온 유대 당국자들, 즉 오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뭐라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하면서 질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과거의 선지자가 되서는 안 된 느꼈을 거고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도 한층 높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인을 보면서 그의 정체를 알아오게 했던 이유는 어느 정도 그런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장엄하게 선포하는 말들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역사를 초월해 계셨던 분, 예수님의 선재성과 이런 신적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구세주로 오셨음을 사도 요한이 펜을 들어서 썼을 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요한인 누구죠? 침례 요한의 증언을 빌려서 그가 누구다? 그도 구세주다. 그도 그리스도라고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늘에 알아보고 외칠 정도로 그런 침례 요한의 증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19장부터 끝장, 1장 끝장인 51장까지가 어떤 문맥으로서 구성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소개했던 6절로 8절 말씀, 그래서 침례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6절에서 8절 말씀에 침례 요한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6절 말씀이죠. 이 말은 그가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뭐냐? 7절, 8절에서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증거라는 단어, 증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죠. 증언하러 왔으니 증언하고 또 빛에 대해서 뭐한다?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반복됐듯이 그의 사명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뭐한다? 증거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가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었지만 그의 사명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누구보다 증거자인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증거자인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침례 요한을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세 가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6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보내심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이다. 그 내용이 이제 29절부터 34절 말씀하는 내용의 그 서론 교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의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요한인데 그는 누구다? 그는 빛이 아니다. 나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다? 빛이 아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그의 사역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빛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친히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자기의 정체성에서 일러주기를 나는 빛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19절부터 28절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빛에 대해 증거하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각각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요한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이 29절부터 다음 주에 살필 34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나머지 35절부터 51절까지 그런 구조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언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침례 요한이 드러났고, 또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도 요한도 거기 저술의 목적에 동일하게 듣고 또 믿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19절부터 51절까지 구조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에서 그 대표단을 꾸며서 침례 요한한테 보낸 겁니다. 도대체 너 누구야? 그런 질문이죠. 너 누구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인들을 대표로 뽑아서 침례 요한한테 질문한 내용이 첫 번째가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온통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유대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누구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제사장과 레인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종들인데 이 구성된 대표단이 일종의 조사위원회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례안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그 침례안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사나이드렌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정통이 아닌 사이비 지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해내는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므로 지장과 레인들이 침례요한을 찾아가서 그에게 묻고 신문하면서 침례요한의 정통성과 이단성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정통성이 없고 잘못되고 그랬으면 어떻게 잡아들이려는 의도겠죠?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세 율법 책을 해석한 이 미시나라는 그런 그 책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 임무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가 그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이제 털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그들의 질문을 네 가지를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 물은 것은 첫 번째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19절에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오늘도 누군가 나한테 물어서 여러분들 당신 누구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고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텠죠. 그 당시 침례요한은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침례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인격과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숨기지 않고 20절이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말이 다 그가 답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말 가운데 세 가지가 부정적으로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정적인 건 뭐냐?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다.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다. 그 세 가지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보내마 약속한 그 선지자냐? 아니다. 세 가지 부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것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거였어요. 왜? 유대인들은 정말 오랫동안 빼앗겼던 주권, 비참한 삶에서 누가 오기를 기대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만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누구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듯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헬라의 뜻이고 히브리어로 그 미는 메시아를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I'm not the Messiah.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쉬운 대답 같지만 침례 요한의 처지로 볼 때 결코 유혹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많은 자들이 광야에서 자기의 대 나와서 심리해봤고 많은 자들이 자기 나와서 자신을 뭘로 알아요? 메시아로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구렁이 담동하듯 그런가 봐 하면 메시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내가 누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잠재적 욕망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님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침례요한의 어떤 인격들을 볼 수 있죠. 예. 자, 두 번째.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얘기죠. 21절 말씀. 자, 두 번째 질문은 엘리야냐고 묻습니다. 요한 역시 뭐라고 해요? 나는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들이 침례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 생각한 것은 그의 옷, 약태를 입고 금욕적인 생활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그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헤롯의 비리, 그 여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은 당시에 율법이었고 불법이었고 큰 시대적 가십거리였어요. 거기에서 아무도 말 못하는데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단호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신랄하게 비판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 마치 누구처럼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당시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일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면은 그 구약시대에 유명했던 엘리야 당신이 그냐라고 묻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요한을 가르쳐서 그가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 인정해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이죠. 그래서 요한이 태어날 것을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전해준 천사도 그가 침례요한이 태어날 때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에 앞서 온 사람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일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묻죠. 그러면은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바로 그 선지자 부른 것은 유대인들이 언젠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최고의 선지자로 다시 오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누구와 같은 동법이냐면 모세,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을 예언했을 때를 추정해서 거기에 그 모세와 같은 선자를, 그 선자가 바로 너냐, 그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면 그때 당시 올마 약속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그럼 너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예언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였지만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답은 뭐예요? 요한은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재촉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누구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면은 네가 속 시원하게 말아. 우리 주변에서 보는 너에 대해서 혹시 그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뭐 그 선지자냐고 우리가 물었는데 그러면 네가 얘기해봐. 너 누구야? 이 얘기죠. 그래서 22절에 또 말하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이 보냄을 받아서 조사단이 그 침례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주게끔 네가 누군지 네가 그럼 속 시원하게 말해봐. 얘기죠. 너에 대해서 뭐라 말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우리가 너에 대해 물은 질문이라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생각한 말을 질문한 것을 질문했는데 그러면 너 자신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해봐라. 얘기죠. 그래서 요한 스스로가 생각하는 요한의 진 면목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긴다 해도 네 스스로가 아니다 그러면은 너는 내 자신을 누구냐 생각하냐 하면서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바로 대답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로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그것을 예고하는 본문이 이사야 40장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절처럼 내 사명은 뭐다? 하나님께로 보낸받은다는데 바로 내가 내 사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절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인용해서 내가 받은 사명이 뭐다? 나는 한마디로 누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 말하라 보내신 선자가 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소리다라고 말해요. 소리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외치는 하나의 목소리의 증인에 불과할 뿐이다. 소리다. 그러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침례 요한의 겸손을 여기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말씀이 전했던 그 광야가 상징하는 것은 오랫동안 그죠? 4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메말라버린 유대인들의 영혼 상태가 바로 뭐와 같다? 광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럼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그럼 왜 네가 침례를 주는 거야? 라고 또 마지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섞여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라면서 이 바리새인이 묻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냐? 사실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는 그것은 유대 당국자들,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유대 당국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가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침례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침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유대기로 개종할 때에 하나의 의식으로 베풀었던 것이 침례였어요. 그냥 더 이상 이방인이 있지 않고 유대인은 개종합니다 할 때 그들이 스스로 정결 예식 갖는 것처럼 스스로 침례 받는 것이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정결 예식처럼 침례 받는 것이 그것이 의식이었어요. 정결 예식의 하나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침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은 반드시 누구였냐면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 누가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결 예식을 하듯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침례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방인들이 아닌 오히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종교적 특권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돌아와서 그것을 증표로 정결 예식으로 받는 침례를 그렇게 한 누구가 또 유대인에게 주니까 이걸 종교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물론 다시 씻을 필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대상으로도 정결케 하는 그런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야 할 그런 침례식을 자기 유대인들도 동족들도 회개하라면서 막 주니까 더군다나 그가 누구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선지자가 오게 되는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한으로 이 유대인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침례를 주느냐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이 침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중에 알지 못하는 분이 서 계시고 그가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들매는 누가 풀냐면요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천한 종이 주인이 어디에 돌아오거나 어디 나가거나 하면 신발끈 메고 신발 해주는 거예요. 종이 등급이 있다면 아주 아주 낮은 종. 나는 그 신들매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로 향한 관심을 누구로 돌리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돌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존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다. 의도적으로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 침례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방편으로서의 침례다. 그래서 요한의 물로 주는 침례는 예수님에 의해서 베풀어질 새 생명을 보장하는 불과 성령의 침례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철저히 주의 길을 예배하는 데서 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 시각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바꾸는 겁니다. 침례는 겸손의 표상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일을 사용하고 쓰실 때 누구를 사용해요?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0절에 말합니다. 주 아래서 낮추라.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 자기 위치를 잘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분별하고 가릴 수 있는 자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한번 생각하고 정의해봐요. 겸손. 그것은 자기 이상도 아니고 또 자기 이하도 아니에요. 꼭 자기 모습, 자기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거기서 더 높아지려면 교만이고 자기 자신을 더 낮추면 그것은 비굴함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은 너에 대해서 뭘 말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침례요한이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내 대 정체성이 뭔지 아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본분을 바로 알아서 뭐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 본분을 잘 알아서 너무 비굴하지도 않고 그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자기 정체를 잘 아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진짜의 겸손의 모습이다. 이런 면에서 침례요한은 뭐예요? 너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고 달을 가리키는 작은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바로 이 겸손한 침례요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물 침례요한에서 그의 증거하는 자의 증거자의 태도가 어떠냐, 그의 삶 전체 속에는 그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겸손함과 그리고 나는 아니다라는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옆에서 주변이 그를 만들어주죠. 우쭈우쭈해지면 그냥 어깨에 뽕 들어가면서 나 아닌 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부풀린 나가 나오고. 그렇지만 침례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철저히 자기 부인과 자기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임무가 뭘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임무가 뭘까? 그것을 적용과 권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침례요한이 했던 것을 동일하게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 속에서 뭘로?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명으로 알고 살았듯 성경은 동일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 모두 세상의 증인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대에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유임해주시고 맡겨준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한 말은 요한이 설명하는 증거자다, 위트니스 증거자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만 독점적으로 예수님의 증거자가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하게 뭐다고요? 복음에 대한 증거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증거자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얼마나 깨닫고 알고 신앙하는 얘기예요. 그냥 시간 돼서 교회 오고 시간 돼서 가고 그냥 왔다 갔다 그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이 뭐라고요? 복음의 증거자고 주님의 증거자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의 증거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자기 부정으로 철저하게 그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했고 조금도 주저함이나 숨김 없이 내가 누구다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8절에 이 요한이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말한 것은 그것을 증거할 자가 또 너희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랬듯이 그것을 증인으로 증거할 자가 너희도 증거다.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요한은 자신의 정확성을, 정체성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실 정확하게 선포하고 제자들에게도 또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제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고서 너희는 저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르르 그를 따랐을 때 실망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을 선포하면서 첫째는 나는 주의 길을 걷게 하는 예비자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예수님 아니 그 임금님 행차하시오 그러면 어떡하죠? 크게 외치는 사람 있죠? 그럼 주변 사람들은 다 엎드리고 뭐 정승만 가더라도 허이 물러가라 누가 간다 여기 뭐 영의정 가신다 그러면 다 이렇게 엎드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죠? 그것처럼 누구야? 심리어야는 주의 길을 걷게 하는 예비자일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에는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은 낮게 하고 굽은 곳은 바르게 하고 해서 왕이 오시기에 편할 길을 예비하듯 그 예비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는 한번 일회성 쓰여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두고두고 남고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쓰임받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죠? 동일하게 우리 다 듣는다 해서 다 깨닫지 못하듯 귀가 있어야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말씀하죠. 그래서 소리의 특징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겸손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 오늘 같은 시대에 자기 자신을 알리지 않으면 누가 알아줘요. 그죠? 그다음에 그만큼 PR이라고 하죠. PR. 자신을 피한다. 그래서 PR한다. 그래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PR이 Public Relation이야. Public Relation. 공적인 것으로 잘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PR 시대인데 그러나 참 성도의 특징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닌 거죠. 드러난다면 오직 뭐 누가 드러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나는 가려지고 숨겨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내 삶의 중심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안이 외쳐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여줬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뭐가 돼야 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의 메시지인지 분명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셋째는 우리가 할 것은 침례연처럼 침례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뭐 평신도도 침례 줘요? 평신도 침례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침례 받는 그 일에 침례 받게끔 협조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해서 결국 담임 목사에 의해서 침례가 베풀어지지만 그 침례가 만들어지도록 같이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줄 수는 없는 자가 침례여야지만 물로 침례를 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침례가 크게 두 개뿐이에요. 물침례, 성령침례. 두 개뿐이에요. 뭐 마태복음 20장에 고난의 침례도 있다 뭐 그러는데 뭐 그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고 불세례다 이것은 성령 세례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두 가지만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로마서 6장에 보면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서로 깊은 관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물세례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셨고 성령이 임재할 때 그것이 뭐예요? 한 번 성령이 임재한 이례적 사건이 성령세례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리 같은 데서는 뭐 이거 뭐 그 물세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을 때 침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물 침례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절대 조건은 성령 침례, 성령세례, 성령세례. 성령세례는 일반적으로 중생할 때 내가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여서 성령이 아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시인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받는 게 성령세례예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어떤 사람은 물세례 받을 때 성령세례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령세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또 깨달아서 그 다음에 단계인 침례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그 일이 있었다면 성령 침례가 받아진 거예요.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또 물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또 물 세례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받으셨고 그죠? 그 절차에서 마치 이거와 같아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살죠. 그러면 결혼식 안 하고 살 수도 있어. 근데 오랜 시간 이제 가정이 좀 세를되고 형편이 돼서 이제 결혼식 하고 많은 사람들 축복받고 그 우리가 부부임을 잘 드러내자.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인과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침례일 수 있다. 자, 누가 침례받냐? 그것은 다 주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긴 하면 누구나 다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절차에 따라서 저도 뭐 세례도 받고 또 침례교회 목회하면서 침례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성경 문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성숙을 위해서 좀 더 한 단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느냐 영접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 침례 받을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하나가 바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말씀이 부지런히 그들에게 모여 같이 가르쳐서 말씀 속에서 침례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주는 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여기 그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아까도 얘기했죠. 노예 중에 아주 낮은 천한 노예가 손님이 같이 돌아오거나 아니 컴퍼니 동반자가 오면은 샌들을 풀어주고 매주고 신발 시키는 자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천한 자예요. 그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에 나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나는 그 자격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려면 뭐가 돼?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자유인이 되려면 자유인으로서 자질과 인격과 성숙을 갖추면 되지 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냐? 아니에요. 참 봉사가 되려면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파라독스예요. 파라독스. 그러니까 역설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공동변화서에서는 이걸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하십니다. 그분은 더욱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런 번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예배하는 자세는 바로 주님이 커지심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한다?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보내신을 받은 이 침례안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또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작아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흥해했고 나도 흥해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는 만큼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파라고스 이거 말고 또 있죠. 한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진 같이, 그죠? 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망했는데 무슨 열매를 얻어. 그렇지만 기독교의 어떤 그런 파라독스는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죽는 만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주께서 그것을 아실까 모르실까? 주님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누구를 투과해서 침례안을 통과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진리 대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능력의 보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신분에 맞도록 빛과 소금이 돼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방황하고 참된 의미의 기쁨을 알지 못하죠. 워낙에 여러분이 내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침례요한을 투과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침례요한처럼 나도 내 삶의 현장에 내 교회 이 자리에 보내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사역에 협력에 또 놀랍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